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북동부 항구 도시 텐진에서 어젯밤 화공약품 창고가 폭발해 적어도 4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밤 11시 30분쯤 처음 발생했으며 중국 지진센터에 따르면 TNT 3톤가량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또 30초 뒤 이어진 두 번째 폭발은 그보다 위력이 더 큰 TNT 21톤 규모였다고 중국 지진센터는 밝혔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폭발로 인해 사망자 외에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3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폭발로 현장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의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등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위험한 화공약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폭발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언론들은 루이하이 국제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공약품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텐진시 당국은 이 업체의 관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지역에서 오늘 대규모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몇 개월간 바그다드에서 벌어진 폭탄 공격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이라크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관리들에 따르면 오늘 새벽 동틀 무렵 사람들로 붐비는 사드르시 자밀라 시장에서 폭탄을 실은 냉동 화물차가 폭발했습니다. 현장에는 시신과 채소, 각종 잔해 더미 등이 뒤엉켜 삽시간에 폐허로 변했으며 사망자 외에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미국 대사관 재개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합니다. 미국과 쿠바는 최근 54년 만에 외교관계를 완전 정상화하고 지난달 20일 워싱턴과 아바나에 대사관을 각각 개설했습니다.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 재개설 행사에는 케리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을 비롯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케리 장관은 쿠바 방문을 앞두고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과 CNN 스페인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바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오늘로 사흘째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1% 더 낮춰 미국 달러당 6.4위안으로 책정했습니다. 관리변동 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중국은 환율과 전날 종가를 고려해 2% 범위 내에서 다음 날 기준 환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는 지난 사흘간 약 4% 떨어졌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이 이제 시장 기준에 근접했다며 추가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들은 인민은행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환율 시장 개입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이라는 신호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관리 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자국 화폐를 잇따라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테인세인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대표 등 고위 간부들을 경질했습니다. 자우 흐테이 미얀마 대통령 실장은 오늘 AFP 통신에 테인세인 대통령이 당대표이자 국회의장인 슈에만의 당대표직을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집권당인 통합발전단결당 관계자들은 마웅마웅 테인 당 사무총장도 경질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는 오는 11월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군사통치가 끝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총선거를 치릅니다. 테인세인 대통령은 이번 주 열린 전당대회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달 초 간에 있던 용종 제거 수술 중 암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암이 몸의 다른 부위들로 전이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저녁 카터 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완전하고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연합체제를 유지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대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 두 번째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의 청와대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과 미한 정상회담 개최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 다양한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방미가 미한 동반자 관계의 강도와 폭을 분명히 보여주고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밀접한 개인적 유대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지역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역할 등 광범위한 사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21세기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게 될 새로운 영역으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환경, 에너지, 우주, 보건, 사이버 안보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 역시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도 이날 박 대통령의 방미 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진화하는 두 나라 동맹을 재확인하는 양국 간 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당초 지난 6월 16일 예정됐지만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방미 직전 연기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 도발과 핵개발 문제를 극복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평화통일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2015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온 국민이 광복 70주년의 보람과 통일의 희망을 갖고 나가야 할 때에 북한은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도록 교류 협력의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취소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 훈련이 미국의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빌미로 공격해온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수 없게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포탄이나 총탄이 한국군 진지로 날아오면 현장에 있는 한국군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훈련 없이는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취소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미한 동맹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연합체제를 유지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대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훈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미연합체제를 깨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고 북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즉시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결에 길로 간다면 이후 발생하는 사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1950년대와는 달리 현재 북한은 미국의 그 어떤 전쟁 방식이라도 다 상대해줄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면서 미국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12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한반도에서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하는 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관영 매체들을 통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들, 백악관과 국방성, 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 무력의 전략 및 전술 로켓을 비롯한 강력한 최첨단 초정밀 화력 타격 수단들의 목표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미한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는 합동군사훈련으로 매년 8월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의 투입 없이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전장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일정을 이번 주말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펼치고 있는 대북 심리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고성능 이동식 확성기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대북 심리전 방송을 했을 때에도 고정식 확성기와 함께 이동식 확성기를 사용했지만 이번에 투입되는 이동식 확성기는 디지털 방식의 음향 출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전했습니다. 고정식 확성기가 음향을 보낼 수 있는 거리는 낮 시간 기상 여건에 따라 10여 킬로미터 정도지만 신형 이동식 확성기 음향은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량에 부착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기습 방송을 할 수 있어 북한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조치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발표했을 때 방송 시설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군은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도 과거 철거했던 전광판을 다시 설치해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측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대북 심리전 확대 차원에서 음향은 물론 영상까지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이 이처럼 대북 심리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이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서해 충돌 방지와 선전수단 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했던 문성묵 예비역 준장은 당시 대북 확성기 철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숙원 사업일 정도로 북한 최고 지도자에겐 아킬레스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예비역 준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회담은 한국 측에서 서해 충돌 방지 문제를 다루자고 먼저 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북한이 회담 직전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심리전 중단 문제를 끼워 넣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선전활동 중지, 그 수단 철거. 이 문제가 아주 절박한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회담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회담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목리를 부렸죠.
이에 따라 당시 남북 장성급 회담은 서해 충돌 방지와 함께 심리전 중단 그리고 선전수단 철거 등의 합의에 이르게 됐고 이 회담을 배후에서 지휘했던 북한군 장성은 이후 고속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예비역 준장은 한국 군 당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가 결과적으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 김위원장의 숙원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예비역 준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한국 측의 이런 대응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지뢰 도발을 해놓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대응하리라고는 아마 예측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북한이 이게 자기들의 예상과 빗나간 그런 상황 전개에 대해서 아마 당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군 당국도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11곳의 대북 확성기를 전면 가동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를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가라고 밝힘으로써 북한 지도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으로 만든 관역에 실탄 사격을 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의 행동은 같은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리고 민족 내부의 증오심을 부추기는 행동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또 북한의 비이성적 조치가 한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재확인시키고 고립만 강화시킬 뿐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의 두 번째 원심불리기를 가동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두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군사전문기관인 IHSJ는 영변 핵단지에 나란히 들어선 두 원심불리기 건물을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찍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첫 번째는 물론 두 번째 건물까지 가동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한 건 해당 건물에 쌓인 눈의 변화. 1월에 찍은 위성 사진에는 첫 번째 건물 지붕 위에 눈만 녹았지만 2월 사진에는 두 번째 건물의 눈도 녹기 시작한 모습이 보입니다. IHSJ는 원심불리기 가동으로 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두 번째 원심불리기 건물이 올해 1월 시험 가동에 들어갔고 2월 초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2013년 11월 첫 번째 건물 바로 옆에 똑같은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있던 2,000개의 원심불리기를 가동하면 연간 최대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 건물까지 가동할 경우 북한의 연간 고농축 우라늄은 80kg까지 늘어난다는 게 IHSJ의 전망입니다. 매년 핵무기 4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영변으로 초청해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우려하는 보고서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미 지난해 4월 북한이 기존 우라늄 농축 시설 옆에 새 건물을 지어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지난 2월 북한이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와 공동으로 내놨습니다. 같은 달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 2013년 공언했던 대로 영변의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원심 풀리기 가동 조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우려가 북핵 문제 전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at is why we have underscored the need for authentic...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변 핵시설 단지의 두 번째 원심 분리기도 가동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신뢰할 만한 협상을 강조하는 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협상 대상을 북한 핵 프로그램 전체로 규정하면서 확고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 to call on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한편 국무부는 이날 한국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최영건 북한 내각 부총리의 총살 처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봤다며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의 극단적 잔혹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유교입니다.
호주에서 다음 주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북한 인권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의회 공청회와 영화 상영, 음악회, 공개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닷새 동안 계속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가 오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제2회 호주 북한인권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의 김태현 대표는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호주 주류사회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주류사회가 인권에 대한 특히 북한 인권 이제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을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것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금 좀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는 17일 시드니 도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탈북자들의 시드니 공대 강연과 탈북자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 크로싱 상영회, 탈북자 출신의 피아노 연주자 김철웅 씨의 공연 등이 21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개막식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또 19일에는 수도 캔버라의 연방의회에서 탈북자 공청회가 열립니다. 김 대표는 이 공청회에서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NK워치의 안명철 대표와 탈북자 출신의 박광일 목사가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하고 연방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외무부 장관하고 아마 수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탈북민하고 같이 질의응답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겠죠.
김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북한 인권 주간 행사는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1회 행사에서는 커비 전 COI 위원장 초청 특강과 탈북자 강연, 사진 전시회,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상영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인권 주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매년 4월 말에 일주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이 행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이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수잔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올해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we know of these crimes and we acknowledge these crimes and we do nothing, it means the
북한의 인권 범죄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탈북자 단체인 재영 조선인 협회를 중심으로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염원하는 이 행사는 지난 2013년에 시작됐고 지난해 12월에 두 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현지의 인권단체들 주최로 북한인권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올 하반기 북한 가뭄과 홍수 등 재난피해에 대응해 630만 달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제공하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북한 가뭄과 홍수 피해 대응에 63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2일 발표한 북한 가뭄 현황 자료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의 이 같은 규모의 긴급 대응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긴급 대응 지원금 명목으로 63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겁니다. 이로써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올해 대북 지원금은 총 830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해 상반기 북한에 65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하반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됐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긴급 대응 지원금은 심각한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나라에 지원되며 자금 부족 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과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12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긴급대응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됐습니다. 총 275만 달러로 식량과 식수, 위생 분야에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앞서 130만 달러를 유니세프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추가로 150만 달러를 지원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 영양 관련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계식량계획 WFP에 300만 달러를 지원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취약계층과 수재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WHO에 45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 주민 1,100만여 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추가로 지원받는 긴급자금은 가뭄 피해뿐 아니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품, 긴급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내린 폭우에 따른 홍수로 2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가옥 690채가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 댐이 파괴됐으며 농경지 4,000헥타르가 유실됐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 IFRC도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서 최근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유엔의 발표와 같지만 가옥 천여 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이호림 사무총장은 국제적십자사에 현재 식수와 긴급 대피소, 의복, 조리기구, 위생용품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 스테인스 국제적십자사 북한 담당관은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해 지역에 천막과 방수포, 조리기구, 물통,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북 지원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are aware of the reports.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미국 역시 현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not requested United States assistance and the U.S. has no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t this time.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무부가 대북 지원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앞서 지난 6월 북한이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을 호소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면서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영양 지원을 보낼 경우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해당 국가가 얼마나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도 비교한다는 겁니다. 지원 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 요인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공부할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되면 1년간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17년도 쉐보닝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3일이며 내년 3월과 4월 사이에 면접을 거쳐 내년 5월에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자는 어떤 분야의 전공도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개발학과 경제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등 4개 분야를 환영한다고 영국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선발되는 사람은 학비와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받아 내년 9월부터 영국 유명 대학에서 1년 동안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쉐브닝 장학금은 영국 외무장관 관저의 이름을 딴 영국 정부의 장학 제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잠재적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1년 동안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016-17년도 장학생으로 북한 이외에도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약 1,5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지난 1983년에 시작된 이 장학금을 통해 전 세계 4만 4천여 명이 영국에서 공부했고 이후 정치와 경제, 언론, 정부, 종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과학원 출신의 김경민 씨와 김일성대학 교원 출신 김지연 씨가 2011-12년도 장학생에 선발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각각 국제법과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2014-15년도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 석사 출신의 배용혁 씨와 이춘성 씨가 선발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금융과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5-16년도 장학생에도 북한 주민 2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국 외무부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별도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세혁 씨 등 3명의 탈북자가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또 2015-16년도에도 탈북자 이성주 씨가 선정돼 오는 9월부터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석사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소비 방식에 한국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응하는 데는 7년쯤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6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시장경제 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가리키는 소비자 역량이 평균 54.3점으로 나타나 일반 한국 소비자의 82%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일반 한국 소비자 역량의 88%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자들의 소비자 역량은 9개 영역에서 모두 일반 한국 소비자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소비 환경을 이해하는 면에서 일반 한국 소비자보다 20점이나 낮았고 정보를 찾고 활용하거나 보험과 저축, 투자나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들이 실제 경제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소비생활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지난 2006년에 탈북한 이지은 씨입니다.
전대적인 용어 같은 것도 많이 달라서 저기 위에서는 많이 못 들어봤던 이런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뭐 몇 퍼센트 금리로 뭐 이자 환율 이렇게 따져서 뭐 이렇게 뭐 적금을 한다는 뭐 그런 것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 신용카드 이런 것도 생소했고 저는 한 몇 년 돼서야 그거를 다 이해한 것 같아요.
2008년에 탈북한 박영석 씨는 외래어나 신조어가 많다 보니 같은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들어 아예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며 영어로 된 표현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소비 관련 피해는 품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비싼 가격과 요금, 과장 광고나 계약 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65%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탈북자들에 대한 소비 피해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에서의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 한국 소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내 경험한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8점으로 한국 일반 소비자보다 5점 정도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만족도가 73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거주 기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북한은 통일의 기반이 될 경제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략산업을 선정해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 어제 즉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같은 경제 공동체 안을 제시한 한국 민간 연구기관 세종연구소 부소장 양운철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양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이 남북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뭐 이 개념은 뭐 사실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은 됐는데 그 정의는 사실은 크게 그렇게 분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한국의 통일 방안이 3단계 통일 방안인데
네.
화해 협력 단계에서 남북 연합 단계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국가가 완성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남북연합 단계가 일종의 경제공동체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경제공동체와 이제 경제통합은 다릅니다. 경제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학술적인 정의로 따르면 경제정책이 통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경제정책이 통일된다는 것은 사실 거의 통일 전 단계라고 보면 되고
네.
이 경제공동체는 이제 한국인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한반도라는 아주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민족적 공감대, 가치관, 뭐 문화, 유대감 등을 공유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경제 통합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이지만 이것이 이제 경제 통합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전략 산업 선정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추진이 돼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남북 간의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산업 간의 이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고 북한이 이제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볼 때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뭐 북한은 저임금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인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수직적 이제 분업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경제 체제가 낙후가 돼 있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남북한이 분단돼 있다 보니까 이게 경제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어떤 그런 이론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공동체 형성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완전히 그 사양된 그런 산업들 그리고 아주 그 하이텍만 강조하는데 이 로텍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낮은 기술을 가진 그런 산업들을 이제 주로 북한으로 보내서 거기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그래서 그 기간은 물론 그렇게 오래돼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북한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만약 경제 성장이 되고 하면은 이제 그런 아주 우리가 말하는 낮은 단계 어떤 산업을 한국의 완전한 사양 산업을 이제 하긴 하겠지만은
네.
그 단계를 최대한 이제 빨리 벗어나면은 북한이 거기서 이제 경제가 한 단계 올라가는데 그것이 그나마 이 남북한 이제 경제 공동체나 통합 과정에서의 그 북한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생산 기지화가 되는 거고 남한은 주로 이 연구 개발 이런 분야가 강한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낮은 단계에 이제 생산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learning by doing이라고 일을 하면서 배우는 학습 효과가 쌓이고 한국은 이제 한국도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은 곳에 그런 중소기업들이 저기술의 이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보내고 또 일부 인력은 뭐 만약에 이제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북한 쪽으로 이주를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아무래도 그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 뭐 R&D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하는 또 금융 산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분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 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이 경제 특구라는 것을 여러 개 만들고 그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어떤 그 연관성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연관성은 뭐 크게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 개발구나 특구는 본인들이 이제 구상하는 그러한 전략이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남북한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통일로 가는 단계에서 봤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한국이 상당히 영향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제 경제 특구 개발은 순전히 자의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이제 한국을 배제한 다른 국가들, 뭐 특히 중국이나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유치하려 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그것과 연관성이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강한 그런 연관성이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시는지요?
지금 단계로서는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사회 변화가 장마당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비교적 그쪽에서는 이제 생산이 증가하고 단지 어떤 사회적 배분 구조라든가 예를 들어 뭐 부정부패 그런 것이 이제 높아서 제대로 이것이 이제 성장으로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의 정치가 조금만 더 개선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이런 산업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경제 공동체나 특구 개발 쪽으로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이 단순히 어떤 남북한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이 동북아 경제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이 바로 거의 지금 한 1350km 정도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국경 길이가
네.
그런 그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그 질문하신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에 상당한 한국이 이제 기업이나 산업이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방을 하는 데 대한 거부감 내지 뭐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런 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물론 뭐 한국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한국이 이제 뭐 경영에 간섭을 한다든가 한국 사람들이 직접 그 경영자로서 이제 고용을 하고 특히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제 통합을 한다는 것, 그것을 주권 상실로 보는 시각은 없을까요?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주권 상실로 보겠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그 경제 통합을 해서 상당한 이득이 되고 했을 때는 좀 생각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 뭐 소련이라든가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 만약 그런 논리였으면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었겠죠. 네, 네. 당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남쪽에서의 걸림돌 같은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남쪽에서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북한의 정책이 이제 워낙에 경직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한국의 그 남남 갈등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북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고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이제 북한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따라서 뭐 큰 거부감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거부감을 뛰어넘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그나마 지금 성공적인 것이 개성공단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북한이 실험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부분 폐쇄했다가 다시 이제 문을 열은 것처럼 북한이 아직도 그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에선 상당히 관심이 많고 따라서 개성공단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지금 최근에 가장 북한의 그 큰 변화가 이제 인력을 중국으로 상당히 송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동 지방도 가는데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든 그 북한이 그 인력 송출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뭐 지원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외교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그 북한의 인력이 이제 해외로 송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북한이 이제 개방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통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건 뭐 또 하나의 제 생각인데 그 북한이 물론 싫어하긴 하겠지만 이제 한국과 북한이 좀 대화가 잘 된다고 가정하면은 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외를 진출하는 방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북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3세계 노동자들을 같이
네.
포함을 시켜서 뭐 중동의 이제 플랜트 사업이나 이런 데로 나가면은 아마 뭐 북한도 현금이 되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반대하겠지만 글쎄 크게 반대하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양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단계로 남북한이 전략산업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안을 제시한 세종연구소 양운철 박사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독일의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국제농아 모임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농아인 3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대북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이 주최하는 제7회 국제농아 모임이 8월 7일부터 닷새 동안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의 북한연락관인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북한 담당관은 1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국제농아 모임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모임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에서 농아 15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농아인 3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평양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에 새로 개설된 농아센터를 방문하고 북한 청각장애인들이 일하는 이발소도 방문했습니다. 또 북한 내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했다고 그룬드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그룬드 담당관은 북한 농아들에게 전 세계 농아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굿 펠로우십이란 이름으로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국제 농아 모임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36명의 농아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국은 미국과 일본, 핀란드, 오스트리아, 호주, 중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필리핀, 이란, 스위스, 독일, 모로코 등 15개 나라입니다.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의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 함흥은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광복 70주년을 이틀 앞둔 오늘 예고대로 대대적인 특별 사면이 단행됐군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10여 명을 포함해서 6,500여 명이 사면되거나 감형 혜택을 받았습니다. 500여 명의 모범 수가 가석방됐고요. 서민 생계형 관찰 대상자 등 3,600여 명, 상습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자를 제외한 행정 제재 대상자 등 총 221만 7,700여 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주는 특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특사 및 행정 제재 감면 규모는 한국에서 역대 여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광복 70주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적인 공감을 기준으로 사면 범위를 정했다고 한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 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통 이런 특별 사면에는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엄격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됐다는 분석입니다. 사면권이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데요. 국민적인 공감대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그동안 공언을 해왔었는데 이번 특별 사면에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는 그동안 뭐 성완종 파분이나 총리 낙마 등 측근의 구설과 연루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재벌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하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넓혀서 한국의 경제 활성화를 좀 도울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재벌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의 사면 폭은 좀 줄어든 대신에 중소기업인이나 서민에 대한 사면이 더 크게 적용됐다는 것이 이번 8.15 특별 사면의 특징입니다. 자, 광복절 특사에 대한 사면과 제재 감면 오늘 밤 자정 그러니까 14일 0시를 기해서 실행됩니다.
네. 자, 이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가 여러 가지로 펼쳐지는 가운데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의 한국에서의 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항했던 고문 등을 사과했고요. 오늘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체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한국에서의 행보는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일관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응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이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인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입니다.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일본의 제93대 총리를 역임했었습니다. 어제 방한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의 행보는 한국 언론뿐 아니라 정치계 또 중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타전하기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경성감옥으로 불렸던 서대문 형무소, 이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옥사 앞에 헌화를 했고요. 165명의 순국 선열을 기리는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머리를 숙여 큰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내용 잠시 전해드립니다.
心から 申し訳ない 와비의 기持ちを 먼저 捧げて 마이리타이토
많은 한국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사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죄의 마음을 먼저 바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8.15 담화에는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이 당연히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환구시보는 어제 하토야마 총리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면서 일본의 가장 존엄한 순간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생각해 하는 발언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그 일본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억제하려면 이 우애의 이념에 근거한 지역적인 기관을 창설해서 서로 이해를 위한 그런 장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의회, 안보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평화회의 등의 창설을 주장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의 기조와는 다른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언급하면서 상처입은 나라의 국민들이 그만두어도 좋다고 할 때까지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진정한 애국심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눈감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용기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뉴스는 서울에서 한글 장례식이 열렸다는 소식이네요. 이 한글 장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한글 교과서가 죽게 됐다는 의미로 한글 관련 50여 개 단체가 모여서 교육당국에 항의하는 항의성 집회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를 영정으로 만들고 삼베 상복에 굴건을 쓰고 흰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등 광화문 일대를 차례로 돌면서 목숨처럼 아껴온 한글이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한글이 죽게 됐다는 건가요?
네, 지난주 한국 교육당국이 앞으로 변하게 되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를 시작으로 한자를 함께 표기하는 한자 병기 교육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한자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한자어가 대부분인 한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한자 공부는 떼놓을 수 없다는 것이 교육 과정을 바꾸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한글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한글 교과서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강조하고 여러 가지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노제를 진행하는 등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어느 때는 한글만 쓰다가 어느 때는 또 한자를 공부하라고 했다가 그래서 여러 번 그 참 혼란을 겪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즘 완전히 한글화되어 있는 교과서를 다시 예전처럼 돌리겠다는 그런 정책인가요?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의 학교 교과서 완전히 한글 전용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한글로 된 교과서만으로도 지금 현재 15살 기준 학생들의 독해력은 세계 1, 2위 수준에 올라 있고 또 옛날처럼 한자를 많이 쓰지 않고 한자 혼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 신문이라든지 대학 논문에서도 한글을 쓰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한자 병기를 다시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한글 관련 단체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9월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발표가 나오자 초등학교 교사의 66%가 한자 병기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어제는 교사 천여 명이 초등교과서의 한자 병기를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한자 병기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한자를 혼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는 학교 교육에 한자 병기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은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면 익숙치 않은 한자 공부를 위해서 이 한자에 관련된 사교육이 다시 크게 늘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더해진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한글 교육에 한자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한자 병기 정책을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4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